시민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살피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고 이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명을 생각하는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알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산에 가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령 집회나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영적인 어두움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계명은 제2계명인데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방법으로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면 즉시로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 제2계명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의조가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엄숙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어떤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그 도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주 읽어보시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면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나안 이방 신들을 그들에게 두었고 그것을 은밀하게 섬겼고 공동연하게 그들이 섬긴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였다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고 얼마나 자주 거역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이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그들이 40년을 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거짓신을 예배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반역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모세가 신의 손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애굽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드온 시대에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승리를 기념해서 그들이 그가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에게 있으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 우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히스기야 때에는 모세의 구리뱀을 그들이 엄만하게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구리뱀을, 히스기야가 모세의 구리뱀을 부셔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좀 나한테 환상을 잠시라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내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좀 주면 내가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헛된 말들에 우리가 자꾸 끌리게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이 주신 이 이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그러면 어떤 예술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술적인 재능을 주셔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십계명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서도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그가 가는 도시마다 우상들이 가득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것이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처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돌로 만든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인물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는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 공식적인 종교로 관용이 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들에게 이 호의를 입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점점점 더 세속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면, 교회에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거나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또 다른 사도들의 그 조각들을 쭉 새겨놓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였던 에피파니스가 동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산산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더 만연되기 시작하였고, 787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교회가 형상을 만들고 전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천사와 여러 가지 모양의 십자가 상들과 성자들의 그림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원리를 다시금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상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회복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순수한 구원의 교리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우상 숭배의 미신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장식물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물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놓여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전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가톨릭에 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마리아상이 있고 천사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놓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아니라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하였고, 그래서 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그렇게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톨릭이 이와 같이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 형상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인 심성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성인들과 그리스도의 그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심으로 인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도록 하지 않고 오직 라틴어로만 그것을 읽고 사제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단지 그려진 그림을 통하여 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 형상들을 실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도 절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은 천사들도 그 아들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 형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형상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돕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교묘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간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그것을 알아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구도자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들은 어떻게 소비합니까? 마트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웃고 즐길 수 있게 하고, 현대적인 음악, CCM을 통해서 그들이 집에서 이 헤드폰을 끼고, 락 음악을 즐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막 춤을 추는 그와 같은 흥겨운 것들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해주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토크쇼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듯이 그렇게 어떤 성경의 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 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일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상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은 위대한 자연을 나타내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그들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어떤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기서 보고 즐기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이 한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살아온 일들을 떨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집에서 소파에 편히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니면 잡다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소파에 편히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 생각과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또 하나의 우상과 같은 종교를 자신의 삶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험성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아, 이 설교자의 설교가 정말 좋다. 내 귀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 좋은 교훈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매우 특별한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가면 아주 큰 스크린을 띄워놓고 그 스크린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에 참여해보지만 우리가 한 설교자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인격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상, 이미지를 계속 볼 때는 그것이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제3자로 서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 스크린을 두고 보는 것이 어느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 설교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형상으로 대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되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2계명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금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잘못된 형태의 예배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참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공경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에는 심판과 축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할 때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 에라는 단어의 의미는 강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는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열성적이시지만 그 이름과 영예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호하시고 그것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가정과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우상 숭배가 한번 시작되면 그 뿌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긴 세월 동안 비극적인 열매를 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예배를 습관적으로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자기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그 예배의 습관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참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앞에 행한 것은 참 이 춤추고 노래하고 또 거기에 음란한 행위들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고 나니까 그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깊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음란한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덫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몰아내고 우리의 가족과 나라를 죄악의 멸망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진노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순결하게 지켜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은총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긴다면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바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어리석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그와 같은 삶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의 예배의 순결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많은 교회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데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용사를 허락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지속시켜 왔습니까?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를 지켜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참으로 그와 같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순결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계명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분명하게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